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이 주일에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영태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청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에게 말씀을 주시며 종을 사용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며 저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0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금년에 우리 목표 주제가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교회인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마음에 기록해야 할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기록해야 하지요? 왜 새겨야 합니까? 지난주 강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과 역사에서 반복되는 큰 흐름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이 흐름을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타락 중심적이고 육신의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해 버리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서 그 흐름을 쫓아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게 쌓여서 각인이 되고 삶의 뿌리가 되고 인성과 체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후대들은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각인을 심도록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각인시켜야 할 중요한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내 언약을 알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할 옛 언약의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하여 시내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이어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살면서 이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야곱 이 아들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것은 그때 당시에 로마라 할 수 있는 대국인 애굽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가 나중에 고백한 대로 애굽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사명 완전히 잊어먹고요. 오히려 그 문화 속에 빠져서요. 결과적으로 강대국에 말하자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린 채 망해버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킨 유월절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이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구약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누리는 축복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당사자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이신 하나님이 갑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의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없는 호의를 베푸셔서 이 율법을 통해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축복을 받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한 언약은 우리가 겪어본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은 요구하지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창세기 3장 체질 속에 있는 인간이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그러지만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로 돌아가서 죄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란 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습니까? 5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옛 언약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 뭐 절기, 제사 제도, 제사장, 선지자, 또 이 전부가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모델, 모형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옛 언약, 즉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편지가 아주 그럴싸한 봉투에 딱 이게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무슨 편지가 왔나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내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열어봤더니 한기총 그리고 한교연 소속 목사들에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왔는데요. 이게 이 자리도 와 계시면 암만 계셔봐도 소용없으니까 속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만 교회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방해해도 안 됩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들이 보낸 거예요. 예, 소위 신천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와 있을 거예요. 누가 와서 한번 이렇게 눈을 뜨고 지금 누구를 홀리면 될까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시고 크리스찬이 진짜 되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보시든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 편지를 보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보라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을 그 율법에서 빨리 복음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가 빨리 그 율법적인 데서 해방되어 복음화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그 다음 마음, 행동거지가 빨리 돼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 닫아! 그럼 그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한테 문을 좀 제대로 닫으라고 몇 번쯤 가르쳐야 제대로 문을 닫읍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데 보면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자랄 때 어떤 때는 5cm 막 자랄 때도 있어요. 갑자기요. 근데 자기는 조심해서 닫는다 닫는 게 5cm가 갑자기 커져버렸기 때문에 꽝 닫는 거예요. 그런 어른은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는 보통으로 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5cm가 늘어나가지고 쾅 닫아지는 거라니까요. 그걸 이해 못하고 계속해서 문도 하나 못 닫느냐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 아이가 짜증이 나고 막 힘이 들죠. 그런데 얘야 엄마를 좀 도와주렴 그러니까 뭘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네가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아 그래 그러면서 문을 탁 닫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문 닫아달라는 말이지만은 전자는 문 닫아 그거 하라는 율법적인 것이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닫아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아이 속에 이미 다 집어넣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영혼을 자꾸 붙들어주고 살려주어야 아이가 이게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제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경쟁할 때 자꾸 지는 이유는 너무 지심과 이렇게 자꾸 명령만 받아가지고 30이 되도록 자꾸 치마폭에서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창의적이를 못하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그 엄마 그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번 주간에 묵상해봐서 내가 얼마나 우리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적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Between U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10대와 부모 사이, 선생과 제자 사이, 어린이와 부모 사이 이런 이제 Between Us란 말이 그 말이. 그런데 그런 책을 썼는데 좀 짧은 책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어서 한번 찾아봐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치잖아요. 영어 박사인데 영어를 다른 선생님 데려다 가르치잖아요. 자기가 수학 박사인데 자기가 못 가르치고 다른 선생님 데려다 가르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못 가르쳐요.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당장 올라갑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알밤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율법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정말 복음적인 언어가 가능하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이여 우리 아이와 내 마음속에 충만해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율법 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율법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이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준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함정이 빠도록 원수는 그걸 이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굳게 붙잡아서 각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각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언약 그리고 이게 복음 각인 작업하면서 막 율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자기 모시기도 괜찮으니까 놓으시고 복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감은단 말이 있죠. 그 말이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그 말을 들을 때 복음적인 말을 들을 때는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누그러지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관계와 가정 부부 사이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 못하면서도 상대방에는 꼭 그걸 요구하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가 완전히 율법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순화시켜가지고 복음적으로 만들면 가정의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새 언약에 대해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제사장, 구약의 율법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율법의 모든 의의를 완성하신 제사장,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제사장이 오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게 해 주신 중보자이시다. 이게 중매장이 중재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 자신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견 대할 때. 사실은 우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자꾸 다른 아이들에게 이거 왜 안 되느냐고 자꾸 이렇게 종주먹을 대는 그건 우리 신자들을 굉장히 신경질 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잘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고 당신의 안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당신에게 지금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그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니까요. 원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지옥 배경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을 못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끝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이고 굿뉴스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은 헬라말이고 굿뉴스는 물론 영어고요. 좋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수 없어.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안 부를 거야.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갑니다. 염치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주님의 발을 붙들어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 기독교는 이제 웃기는 것들이야. 어제까지 잘못했고 또 와서는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그러고 그런다고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럼 반복 안 하면 어떨 건데? 반복 안 하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악령이 사로잡혀 죽어 있잖아, 지금. 나를 용서하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버이가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과들이 왜 슬픈지 아세요? 어느 날은요, 파출소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요, 때려달란 말이에요. 왜 안 때린 거예요? 때려줘요! 너는 때릴 가치도 없어, 이 자식아. 가, 그냥. 그래서 때려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고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의 선언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고 그거 아닙니다. 얻었나니 가졌나니 그랬어. 이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 모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도 행실이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나를 말이에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약속이에요. 그 이제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는데 그 다 재산 다 해먹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오는 그 아들을 쫓아가 심도 안, 말도 안 씻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 거지 막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막 끌어안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때 그 아들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말 못하겠으니까 나를 아버지 집에 종의 하나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한 게. 아버지가 그 말에 대해서 상대를 안 해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인데, 무슨 말이야? 그 말 듣지도 않은 거예요. 얘들아, 가락지를, 언약의 반지를 갖다 다시 끼워줘라. 신발, 복음의 신발을 다시 신겨줘라. 저 송아지를 잡아라. 어떤 목사님이 그걸 설교하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도 안 믿었대. 아버지가 잘 나를 입혀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작두에다 목을 치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 송아지를 끌고 오더니 그 제일 살찐 송아지를 오더니 모가지를 치는데 그 목에서 피가 팍 쏟아나오는 그것을 광경을 보면서 그때야 이 아들의 마음에 아, 아버지가 저 송아지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그때 알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나를 정말 용서하신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아서 안 되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죄는 한 가지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그거 말고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죽었던 흐뭇해져 죽었던 자들이라니까요. 그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마음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선언해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애비다. 그렇게 주님이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깨끗이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 새 언약은 아무 조건이 없고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큰 자도 작은 자 상관없이 만민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 범위의 끝을 알 수 없는 넓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며 더 깊이 알고 감격과 감사로 누리는 한 주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10절에 나왔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반드시 우리 후대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짜증 막 율법 새기지 말고요. 새 언약의 법을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에 렘넌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정말 기도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20살도 넘었는데 왜 당신 뜻대로 막 딸을 막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야, 그게 그렇게 좋으니? 그러면 아빠도 기도해 줄게. 한번 노력해 볼게. 그럴 수는 없겠어요? 왜 너무 강조합니까? 당신이 살아줄 생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우리 유아 세례받는데 어제 세례 공부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인 줄 알았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이 아이를 잘 기르겠습니다. 이 아이가 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신 서약하고 이 아이들을 이제 세례해 주는 거다. 이 아이가 자기가 분별해서 만 13살이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고백하면 우리가 입교시킬 수 있다.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길러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의 법,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노력과 공로로 사상에 빠지고 인본주의를 자녀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빨리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렘넌트의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것을 렘넌트에게 심어야 합니다. 우리 집 우리 식구만 챙기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법과 전혀 안 맞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그게 율법입니다. 얘야 공부 잘해서 이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라. 남주어라 그 말 아닙니까? 얘야 부지런히 돈 벌어서 록펠러 이상으로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돈 벌어서 남주어라. 제가 한번 미국 교회에 탐방했을 때 노예를 갔는데요. 노예가 돈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노예가 돈이 많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준대. 복음사업에 쓰시라고. 교회가 그걸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가 연합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조사이 많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교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돈 100만 원을 모았어. 노예에다가 보고해.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희 다섯 식구가 있는데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해 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도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아 그러냐고. 거기다가 200만 원을 더해가지고 300만 원을 만들어준대요. 준비한 것에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라고. 다시 돌려달라고도 안 한대요. 혹시 당신들이 힘이 있으면 그 반, 2분의 1은 100만 원 다시 갚으면 또 다른 교회를 도와주겠다. 그럼 100만 원은 당신들이 하라. 그러면서. 해외 선교사들도 보낼 때요. 우리는 그냥 선교사만 삐쭉 보내고 마는데 밥 먹을 것만 또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아예 한국 담당으로 딱 보내면요. 집부터 지어줘요. 너 살아야 가서 전도를 하지. 다른 문화에 가서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집부터 딱 지어. 그것도 괜찮은 백돌집을 딱 지어줘요. 센터부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살면서 복음 서서히 말을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그래가지고 복음 준비 한 3년 했다가 4년째부터 복음 전해라. 우리 심주환 목사한테 그래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치 지속으로 했나 봐. 아이고 가난한 교회에서 나를 일본에 파송시켜주는데 빨리 자립해가지고 전도만 해가지고 자립해가지고 내가 본교회를 좀 도와야 될 텐데 그러고 언제 있습니까? 그러고서 마누라가 또 말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 배워. 이분 날 갔더니 4년째가 되니까 이제 알겠나 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배우지 않고는 문화를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운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인 한 사람도 없잖아요. 구경 왔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 이거지. 네 부인의 얘기 말고 네가 네 말로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규모 있는 문화의 삶을 살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부터 해라. 이번에 콩콩 갔더니 김 목사 만났어요. 김 목사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입학해서 1년째 하는데 어렵긴 하지만 기어이 해내려합니다. 의지가 있더만 기어이 해내려합니다. 잘했다. 생각 잘했다. 김목재 신목사도 지금 입학했기 때문에 둘이 누가 제대로 했는가 보겠다네요. 그러면서 했더니요. 잘하겠다 그랬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부인도 얼굴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전하고 인사도 전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제발 공부해서 남주라고 가르치세요.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너만 하라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아베 같은 놈이 자꾸 나오잖아요. 돈 벌어서 네 동족 살려고 세계 살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만 살려고 자꾸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래서 망했잖아요. 선민사상. 록펠러는 돈 벌어서 미국까지도 록펠러의 도움 받았답니다. 세계 200 몇십 개국이 있는데 한 나라도 록펠러의 도움을 안 받은 나라가 없대. 사람 말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얘야 마음껏 네 기량을 배우고 기능을 향상시켜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들을 이 세계를 살리고 민족 살려라. 원대한 꿈을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과 요새 일본의 아베를 계속 비교하면서 에이, 남자 새끼가 돼서 여자보다 못하냐 그러면 자꾸 모두 욕하잖아요. 메르켈 책을 내 다시 읽어보니까요.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대요. 정말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해서 자기 정치적 생명 때문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도 도와주고 우리 유럽 사람들이 정말 다음 내 대통령, 말하자면 총리 당신이 해야 되겠다. 네 번째 할 공산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을 이런 언약으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렘터를 세계를 품을 그릇으로 준비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대국과 전 세계의 우상 문화 흐름을 막을 길은 각인 전쟁뿐입니다. 새 언약을 각인시켜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재앙과 멸망의 흐름을 막을 렘넌트 제자를 기르는 일으키는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반드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 어제 뭐 이렇게 면접하면서 이렇게 문답하면서 뭘 좀 물어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받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만큼 뭐 영티아부가 있고 어린이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심으려고 애쓰는 교회가 없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온 건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우리 애기 엄마들이 전부 우리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주변이 강남 8학군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8학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만들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 우리는 비록 못했지만은 너희들이 꼭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제자로 기르고야 말 거라는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눈을 뜨세요. 감지 마시고 뒤로 버티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바로 하세요. 정말 렘넌트의 축복을 정말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기록해야 할 새 언약을 간직하고 삶의 다리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린 언약을 전달할 새 생명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직 없는 가정에는 아이를 주시기를 바라며 정 안 되면은 입양이라도 시켜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을 새 언약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잠사랑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세워서 세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